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프랑스의 시인인 장 뮤슈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소녀를 사랑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 소녀가 요구했다. 오늘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쟁반에 담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그 젊은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 피로 물든 심장을 꺼내고 그러고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성급했던 젊은이는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심장은 땅바닥에 구르면서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그리고 심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치지 않았느냐. 이 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아들이 자기를 죽였는데도 그 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어머니의 사랑의 끝은 도대체 뭡니까? 어머니는 어느 정도가 돼야 그 자녀를 이제 같이 미워하며 같이 시기하고 같이 분노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 그 끝없는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도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자식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부분적인 사랑, 일정한 사랑, 자기만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어떤 것만 참을 수 있을 뿐이에요. 어떤 것만 견딜 수 있어요. 어느 수준에는 폭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에서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다 유한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 자기 자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꾸준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되는 이 큰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주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적절히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봐서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주고 말 잘 듣지 않으니까 전 안 되겠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모든 사랑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또 참으시고 어떻게 견디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참으시고 견디시는 그 모든 인내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그 바닥에 있는 주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참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그들이 부활 후에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상을 알고 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관계가 사실은 되게 어색한 관계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의 뜻에 충성하며 그 뜻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속에서 나타나는데 물고기 잡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6명이 따라 붙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리더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고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잠시 바람 쐬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낙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근데 그거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난 다음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도마도 그 손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그 창자국에 주먹을 넣어봐야 하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도 주님을 만났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여섯 명이나 따라 붙어서 그렇게 낙향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것은 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세상으로 자기 하던 일로, 자기들이 원래 고기 잡는 일을 했었으니까 그 고기 잡는 일로 3년 동안 못해서 몸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내가 이제 다시 고기를 잡아야 되겠어. 주님도 부활하셨으니까 끝났네. 그게 끝난 거예요. 그게 시작이 아니라 그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래 하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떠나가서 배에 올랐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떠나갔으면 뭐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떠나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주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공부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술도 먹을 수 있는 대로 먹고 담배도 피우고 싶은 대로 피고,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나를 이 제어하고 나를 억어하고 나를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난 자유야. 나 이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럼 더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리고 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주님을 떠나서 더 홀가분하게 살 줄 알았었는데 주님을 떠나서 오히려 더 어려움과 문제와 괴로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역시 이렇게 한때는 주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견디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싶을 때, 자기 기대에 채워지지 않는다 싶을 때, 그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처럼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서 그리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지만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어쩌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께 있었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그 진정한 필요를 찾지 못하니까,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전히 결핍과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독실한 또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았답니다. 남부럽지 않게.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가세가 기울었대요. 그리고 어려움이 시작됐답니다. 그냥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때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고생하면서 이제 방송국에 입사를 했고, 또 개그우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달란트를, 그리고 그 자신의 달란트를 이렇게 잘 해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어요. 자기 겉으로는 아주 유명하고 겉으로는 잘 나가고 겉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라는 것을 이해 못하고 오히려 그런 어떤 결핍을 새로운 어떤 자극으로, 더 큰 어떤 즐거움으로 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그걸 자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자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면서 나의 그런 결핍, 나의 그런 필요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던 터에 그 이촌동의 충신교회라고 있는데 그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 그 목사님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충신교회는 그 연예인 기독교 모임들이 있대. 이게 뭐 박미선 씨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모임이 있다는. 근데 거기에 인도로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시작했다는. 교회를 나가서 보니까 그 마음이 채워졌대. 그 불안함이,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그게 채워졌대. 그러니까 정말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 채워지지 못한 그 연약함이, 그 빈 마음이 하나님 안에 왔을 때 비로소 채워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은혜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성민 씨도 그렇게 은혜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오십니다. 우리가 비어있을 때,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또 거기서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떠나간 그 삶. 예전에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새 주님으로부터 떠나온 그 삶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주님은 그냥 내가 살아났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나는 새로 다시 부활한, 나는 다시 부활한 너희와 같은 인간이다, 나는 영이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이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얻지 못했을 때 주님은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알고 계셔서 나타나셔서 주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배 왼편에 그물을 던졌다고 해보십시오. 배 왼편에 던지나 오른편에 던지나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상관이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그저 마음에 관한 것뿐이야 라고 한다면 그럼 그 주님을 정말 믿고 따랐을 때 일어나는 그 풍성함은, 그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그 일어나는 답답한 일이 해결되는 일은 그건 뭐란 말입니다. 그것도 여전히 자기 생각인가요? 그것도 여전히 자기 마음이 그냥 괜찮아진 거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단순한 심리적인 안정이 주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실제로 고기를 얻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겠죠. 그걸 비하하는 자들은, 그걸 폄하하는 자들은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그는 그냥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야. 그런 마음이 좋잖아. 그러니까 안정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욕심이 사라지고 그래서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형통함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또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여기 있고 그것을 통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고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해서 고기를 다 잡고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얻고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을 다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성공 속에 그 번영 속에 그 축복 속에 주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나는 고기 잡으러 떠나가겠다 해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그의 생각 속엔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 근데 나는 바닥더러 떠나 그리고 여기에 여섯 명이 동참해서 총 일곱 명이 여기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닷가로 신방을 오신 거예요. 신방을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어디서 이러고 있어? 다시 돌아와야지. 왜 너희들 여기서 고기 잡고 있니? 책망하거나 추궁하신 게 아니라 고기가 잘 잡히니? 고기 잡는데 어려움이 없니? 내가 고기를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줄게. 고기를 더 잘 잡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처음에 자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 되는지를 몰랐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그냥 기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볼까? 그래서 문제를 좀 해결해볼까? 그런 생각만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런데 이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7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들이 놀랬습니다. 그들이 단지 되어진 일들이 되어졌다. 하고 싶은 일들이 됐다. 이게 완성이 됐다.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는데 거기서 그 다음 말씀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뭔지 가리키는 걸 지금 보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까지는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다면 고기가 없나이다.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다시 살아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애초에 말했던 이 상황에 애초에 말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미묘한 그 어색함이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떠났고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그냥 고기만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시니까 예전에 하던 것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중에 더 찔림이 있었으니까 겉옷을 부리 바다로 뛰었어요. 이건 내가 빨리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를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셨던 그 해변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해변가로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와서 보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그들과 주님이 만났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마련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마련하신 생선, 주님이 마련하신 떡입니다. 사실 거기엔 숯불도 있었고 거기에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완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져와라. 주님이 준비한 숯불과 떡과 고기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너희의 것은 필요 없어 하니라. 너희가 받은 것, 너희가 잡은 것, 너희가 얻은 것 그것도 좀 가져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세보니까 그게 153마리의 아주 크고 굵은 생선들이었고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교제, 나눔이 주님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것도 있었어요. 그들 자신의 어떤 소득이 있었고 그들 자신의 얻었던 뭔가 결실이 있었고 그들 자신이 얻었던 뭔가 결실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도 있죠. 주님이 주시는 떡과 주님이 주시는 고기도 있죠. 그 숯불이 놓여져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가져온 것과 주님이 준비한 것 사이에서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속엔 아 여기는 주님이 가져오신 것, 아 요거는 내가 가져온 것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도 있었고 주님이 주신 것도 있었고 그러나 아 요거는 누구 거, 요거는 누구 거가 아닌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주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나눔입니다. 교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심을 보고도 부활하심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러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어졌던 그것은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100% 충성한 제자들은 아니었습니까? 100% 말을 잘 듣는 성도들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과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 안 듣는 제자들과 뭔가를 같이 또 나눌 수 있을까? 그게 힘든 부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것을 견디셨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인내를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참된 부모가 그 자녀를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우리들에 대한 사랑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 속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는 또 참 이러한 인내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못 참기 때문에 우리는 잘 자릅니다. 우리는 잘 못 견뎌요.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생각해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얼마나 잘 자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견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 딱 자릅니다. 아유 저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말해야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구분되어집니다. 많은 구분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 연결되어지는 것처럼이나 더 많은 부분을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한 민족이고 같은 한 국가고 같은 한 공동체라는 생각보다는 그 속에서 이 사람은 학연과 이 사람은 지연과 이 사람은 또 혈연과 이 사람은 또 뭔가의 어떤 이 관계성 속에서 더 연결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것들은 잘라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교회 속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잘라내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고 저런 교회는 저런 교회고 또 교회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이런 건 싫고 저런 건 싫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그 속에 있는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참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더 줄여보십시오. 가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가정에서도 이러한 구분, 이러한 참지 못해서 잘라내는 것들은 더 세밀해집니다. 그래서 부부가 잘라지고 부모, 자식이 또 잘라지고 오히려 사랑이 무색하게 형제끼리 잘라지고 이건 이래야 되는데 왜 저건 저럴까? 왜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라집니다. 그렇게 다 잘라요. 그렇게 다 자르면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자기 하나예요. 자기 하나가 남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경조사가 없어서. 시댁이 없어요. 뭐 친정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다 잘라지니까 그 다음에 재미가 없어요. 시댁과 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미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하루하루가. 일하고 들어오고 자고 일하고 들어오고 자고 만날 사람도 없어요. 짧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찾아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찾아가고 모임을 찾아가고 그러지 않으면 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자른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자신을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요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 뭐 무를 자른다고 해보세요. 도박도박 자르다가 그 다음에 모두 자를 수 있겠어요? 손도 잘라. 자기 손도. 그렇게 자르다가 그게 너무 강렬하고 그게 너무 감정적일 때 자기 자신 내 이 모습은 왜 이러지? 내 이런 모습은 왜 이러지? 난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난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까지 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내가 싫어요. 그게 난데 근데 내가 나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막 미움이 솟구쳐 오르는 거야. 거기에서 분노가 솟고 난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이러지? 교회에서는 왜 이러지? 이 사회는 왜 이러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견딜 수 없어서 다 조각조각 내어지고 그 마음을 아주 후련하게 풀면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공허함. 그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 떠나서 살게 되는 그 극단적인 모든 감정의 핵심인 겁니다. 그 속에 우리들은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데 그 공허함을 없애주시는 분, 그 공허함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보호하셨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하셨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생각을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이걸 견딘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유럽에서 이제 전래되어 오던 이야기였는데 이제 디즈니사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더 유명하게 된 그런 얘기입니다. 뭐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기 돼지가 세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마리가 각각 집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집으로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나무로 집을 지었고 세 번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집을 짓고 그대로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에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찾아와서 첫 번째 돼지에게 와서 집을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돼지가 두 번째 돼지에게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나무집이었어요. 근데 나무집도 이 늑대가 불어버렸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셋째 벽돌로 지은 셋째 돼지에게로 다 모였습니다. 그때 늑대가 불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벽돌을, 굴뚝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굴뚝에서 늑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없앴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셋이 같이 살았어요. 저는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셋이 같이 사는구나. 셋이 같이 사는구나. 그들이 다시 따로 살아서 다시 너도 벽돌로 집을 지어. 알아서 벽돌로 집을 지어가 아니라 같이 사는구나. 우리가 인생 속에서 흠을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 이상해요. 네? 아내가 볼 땐 남편 다 이상해요. 남편이 볼 땐 아내가 다 이상해요. 아니,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굴 이해하겠어요. 자식들은 다 이상해요.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다 이상해요. 항상 이상해요. 나는 그러지 않았지만 얘는 그래도 이상해요. 내가 그런 걸 봐도 내가 이상해요.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자녀를 보면서 나도 이랬었는데. 하지만 그걸 보면서도 이상해요. 왜 그걸 못 견딜까? 교회 다니는 것도 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여러 사람이 모였잖아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세대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다 다릅니다. 이상하기 시작한 거를 이상하다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그것은 너무너무나 갈등이 많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역에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투리에 또 때로는 지방 문화에 또 때로는 또 여러가지 삶의 어떤 풍습에 그런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 없어 싫어 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늑대가 있어요. 그 늑대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늑대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가 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지옥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없이 구원도 없이 믿음도 없이 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도 망했고 우리 모두도 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늑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늑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실까요? 제자들이 100%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주님이 오래 가르치셨고 또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은 왜 이 부분을 적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 물론 부활의 의미도 있겠어요. 아, 주님이 부활을 통해 정말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나 이 속에서는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제자들은 세 번째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그들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인내를 봅니다. 그 속에 사랑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성정대로 우리의 결심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도 자르고 싶고 끊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건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생각해 볼 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도 그것을 감당하셨구나. 주님도 그것을 참으셨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또 제자들은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의 부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흩어지고 혹은 외면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무덤에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은 살아계세요.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 그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볼 때 주님이 떡과 고기와 숯불을 피워놓고 너희가 잡은 것을 좀 가져와라 하면서 진정으로 교제를 나누던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러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은 가던 말던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었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괘씸하게 생각하는 분이시 아니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못 견디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안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 교제는 그럼 그는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가 없이 내가 공급만 해야지 가 아닙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밥만 차려주자. 우리 남편 내가 밥만 차려준다. 밥만 열심히 내가 밥만 차려줘. 그게 교제입니까? 그래 우리 아내 내가 돈만 준다. 돈만 그게 교제입니까? 그래 내가 내 물건 주기만 한다. 그래 내가 뭐 필요한 거 해주기만 한다. 그게 진짜 교제입니까?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게 뭔가요? 너희 것도 가져와라 라는 겁니다. 너희 것도 가져와라. 나도 준비를 했니? 너희 것도 가져와라. 그래서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함께 교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뭐에다 쓰겠어요? 가져온 것보다 내가 준비한 게 더 나은 거예요. 그 뭐에다 쓰겠어요? 때로는 그건 얼마나 별로 받고 싶지 않은 거겠어요. 내가 돈은 줬지 밥을 같이 먹는다? 그건 싫어. 내가 밥은 줬지 내가 돈을 받는다? 그건 싫어. 내가 도움을 주긴 줬지 내가 그 도움을 받는다? 그건 싫어.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부예요. 기부. 내가 기부하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일방향일 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그 숯불 속에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얘기도 되는 거지. 그 속에서 나중에 그 얘기까지 된 거예요. 근데 교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른 나는 하나님께 은혜만 받을 거예요. 나는 은혜만 받고 도망갈 거예요. 교제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받기만 하니까. 여러분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온 것 중에 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드릴 게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153마리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도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아니죠. 드릴 게 있어요. 성가대는 성가대로 드리는 게 있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을 드릴 게 있고 또 식사로 드릴 게 있고 혹은 봉사로 드릴 게 있고 우리가 드릴 게 많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그 153마리라는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감사한 일들이 그래서 그것을 드리면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걸 받기만 하십니까? 주님은 예비하신 게 있죠. 영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 나라의 깨달음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그리고 또 형통함으로 주님은 주시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나누어지는 게 이게 신앙적인 원리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같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개인적인 것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절까지 다 지냈잖아요. 보냈잖아요. 부활절. 그걸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활하시기만 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거기에 계시기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우리 자신이 또 난 바닷가로 또 떠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또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내를 바라보면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고기를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와 함께 그의 것을 받아서 함께 교통하는 일을 할 때, 이건 예수님이 했던 거랑 똑같은데,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랑 지금 내가 하는 게 똑같다. 교통이 이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부가 연합하고 부모 자식이 연합하고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고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받고 주는 그 교통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와 같이 우리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할 때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속에 주의 인내가, 다시 나타나시는 주의 인내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이 사랑이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게 하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교회에만 가둬두지 마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게 하십시오. 그 주님은 함께 교통하셨습니다.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인내가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인내를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교통 속에 원하신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다시금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또다시 나누고 교통하며 소통하며 그 속에서 모든 감정들이 눈독도 사라지고 그 속에서 다시 화목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다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 바라봐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과 일치하게 하시고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또 누군가와 같이 또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찢어지는 자, 끊어지는 자, 떨어져 나가는 자가 아니라 연합하고 함께 모이며 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기준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사오니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참된 교제로 교통으로 나아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더욱 지배하며 다스리시며 또 우리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 되게 하시고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연합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